아이성 앞에서의 패배.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더행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새 13일 차인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우리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물러갈 것 같은 무더위가 이제 물러가고 이제 서늘한 가을 공기가 오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성가대들 우리가 참 또 다 아는 찬양인데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또 다른 방식으로 편곡해서 좀 웅장하게 무게 있게 들려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3부 성가대와 우리 노영환 지휘자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장소가 항상 불편한데 우리 성가대들이 연습실이 참 열악해서 고생들을 많이 해요. 특히 3부는 제가 듣기에 계속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연습해야 되는 가장 열악하게 하는데, 그래도 참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가대 연습실을 최대한 좀 잘해주려고 이렇게 설계에 노력은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편한 가운데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뭐 좋은 데 가면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 우리 성가대들 1부부터 4부까지 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시원한 가을 바람 속에서 우리 새벽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 입성을 준비하며 앞으로 남은 9개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지만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스포츠 역사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변이 일어나는데, 뭐 이변이 나서 재미있겠죠.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강팀들이 약팀에게 어이없이 무너질 때 모두가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2014년 러시아 월드컵 때 그 독일이 그랬죠. 그 전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꺾고 정말 당분간은 독일의 시대가 계속될 거라고 다들 생각했었는데, FIFA 랭킹 1위의 독일이 그때 2014년 러시아 월드컵 때는 예선에서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멕시코 1-0으로 지더니 대한민국의 2-0으로 졌던 그 엄청난 경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독일 축구 역사상 80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컵 조별리그 예선에서 탈락을 했죠. 그래서 그때 그 전문가들의 입에서 희자된 것이 이 우승팀 징크스가 있다.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한번 크게 우승하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 월드컵에서는 죽을 쓴다는 거지. 그게 98년도 월드컵 우승팀 프랑스가 우리 한일 월드컵 때 예선 탈락하고 또 독일 월드컵 우승국 이태리가 또 남아공 월드컵 우승팀 스페인도 바로 그 다음 월드컵에서는 전부 다 예선 탈락하는 그런 이변을 겪으면서 다들 전문가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월드컵을 우승했던 그 강팀들이 하나같이 그 다음 월드컵에서는 다들 이렇게 죽을 쓸까? 그런데 그 월드컵뿐 아니라 많은 경우 그런 게 많답니다. 이 크게 우승을 한 다음에 챔피언이 된 뒤에 그 다음 챔피언이 또 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우승해야겠다, 챔피언이 돼야겠다는 목표라도 있는데 일단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좀 승자의 저주 같은 그 이상의 비전이 사라지면서 정신력이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자만심, 그러면 그때까지 그들을 우승팀을 만들었던 겸손한 정신력과 치열한 자기관리가 소홀해지게 되죠. 월드컵 우승 멤버라고 해서 그 명성만으로 그 다음 대회 때 꼭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그 우승팀 멤버들은 전설이 되기 때문에 계속 자기는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멤버들은 끊임없이 경쟁을 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또 우승팀은 순식간에 전 세계 모든 팀들의 타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팀의 장단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들 분석하고 연구하겠죠. 그래서 좀 교만으로 흐트러진 우승팀의 마음과 또 상대팀의 치열한 노력과 연구가 합쳐져서 그 다음 때는 우승팀은 옛날만큼 강하지 않게 되고 상대는 아주 독이 올라가지고 필살기를 들고 나오는 상황이 돼서 어이없이 옛날의 강자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우리 인생도 사실은 실패한 뒤보다 이긴 뒤가 가장 위험합니다. 성공한다는 교만해지고 방심하는 데 비해서 패배한 다른 이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발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리고를 격침시킨 이스라엘은 뭐 월드컵 우승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엄청난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그 당시 모든 그 중동 지역에 소문이 쫙 났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의 승리 뒤에 그들에게 불어닥친 뜻밖의 패배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성의 뜻밖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가르쳐주는 포인트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성공의 때보다 실패의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천하의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그에 반해서 가나안 백성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여호수아서 6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게 여리고성 이기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안 그래도 요단강 도하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한 관문인 여리고가 칼 한번 못 휘둘러보고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그것도 백병전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붕괴했다는 얘기는 전설처럼 휘자되어가지고 소문이 그렇지 않나요? 점점 더 부러져가지고 막 모든 성도를 사로잡았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어느 성이든 이제 가서 이제 돌기만 하면 무너지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파죽지세로 진격해가지고 서쪽에 위치한 여리고성 서쪽에는 이제 아이성과 베델성이 쌍둥이성처럼 이제 서로를 보완해주는 그 성이었는데 여리고성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뭐 북서쪽으로 한 16km 하지만 높이는 좀 여리고성보다 높은 한 해발 500m 정도에 위치한 성인데 인구가 뭐 대략 12,000명 정도 되고 여리고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성이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 성을 할 때는 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정찰을 합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뭐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실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정탐꾼만 보내고 정탐꾼의 이야기만 들었다는 데 있죠.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만큼 기도의 시간도 같이 옆에서 붙어줘야 돼요. 적어도 여리고성 정복 전에는 여호수아가 홀로 여호와의 군대장관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에게 지휘권을 완전히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공략 전에는 그런 여호수아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전혀 나와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기보다는 자신감에 충만한 여호수아가 너무 흥분해 있었고 인간적인 준비에 너무 바빠서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앞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으로 힘으로 인해서 거둔 여리고의 대승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흥분하고 있어요. 와, 이런 짓으로 그냥 몰고 가면 그냥 가나안 전쟁은 뭐 몇 달 안에 다 끝나버리겠다는 그런 흥분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감사하고 좋은데 감정적으로 너무 업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성 정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끝내드릴게.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아이성을 대할 때 여리고처럼 무겁게 대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작은 문제는 기도 안 하는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인생에서 큰 문제, 작은 문제 없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어떨 때는 우리가 작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큰 문제고 큰 문제라고 생각한 게 작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성도 우리는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도 무사시가 그 사람은 제가 기억하기에 60전이 넘는 일본 최고수들과의 결투를 진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은퇴했을 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선생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62전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무사시가 한 말 중에 하나가 나는 한 번도 그 어떤 적도 무시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어린애랑 마주섰을 때도 몸조심을 했다. 저는 그 검객이지만 그 자세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큰 거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하는데 아이성쯤은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 아이 같다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도 무겁게 생각하고 여리고성 때처럼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지금 굉장히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이제 내일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되지만 아간이라는 내부의 죄가 있음을 알려주셨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면 죄를 전투 전에 다룰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그 비극을 겪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도 같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겸손의 가장 확실한 트레이드마크는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그거라고 봅니다. 저 사람이 겸손하다고 하면서도 작은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만한 거죠. 우리가 여리고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할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작은 문제 앞에서도 기도한다면 겸손한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한 문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가장 만만해 보이는 문제 앞에도 저와 여러분은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 없이 행동했다가 낭패를 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기도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게 곧 사고가 터지면요, 그 바빠서 기도 못했던 시간에 10배는 더 들여서 이거를 수습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것은 모든 상황이 터지기 전에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자신만만하고 no problem인데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놓쳤죠. 특히 정탐꾼들이 아이성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 그랬냐면, 아휴 그냥 저 성은 그냥 너무나 작은 성이다.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전병력 보낼 것도 없다. 우리 군대는 한 3,000명만 투입하면 된다. 아이성이 인구가 1만 2천이면 방어군이 병력이 적어도 3천은 된다는 얘기인데 해발 500m 정도의 고지대에 위치했거든요. 게다가 그 지형적으로 좁은 골짜기로 형성된 요새 도시입니다. 만약 아이성의 병사들이 그 지형을 이용해서 매복하고 수비한다면 보통 손자병법에도 보면 어떤 성이든지 공략할 때 공격하는 쪽의 병력이 수비하는 쪽의 병력의 3배, 5배는 돼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병법의 기본을 무시한 거지. 여호수아는 병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60만이나 되는 대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낼 수 있는데도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고작 3,000명 정도로 아이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왜 명민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따랐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흥분하고 있었기 때문이요. 여리고성의 승리에 너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은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어야 될 말을 해준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38년 전에 오래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과 얼마나 양극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아, 적은 그냥 태상 같은 안악종 거인들이라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도 같다. 붙어봤자 우리는 다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는 너무 부정적인 상황을 불려서 보고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막 통곡을 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 아, 이번에는 뭐 식은 죽먹기입니다. 뭐 3,000명만 보내면 뭐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그릇된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제가 보니까 이 잘못된 믿음에 두 가지 양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너무 적에게 겁을 먹고 지레 싸워보기도 전에 도망가겠다는 이 패배주의도 문제지만, 어제의 승리에 너무 도취돼가지고 함부로 오늘의 적을 우습게 보는 헛된 자신감도 문제예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감이지 자기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뭐 여리고 떨어뜨릴 때 자기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취해가지고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제 승리를 우리가 감사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우리가 주제 파악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되고 적을 과소평가하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만만한 마귀는 아무도 없어요. 만만한 적은 아무도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는 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과 마귀만 아는 약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신들 안에 방치된 아간의 죄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걷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걸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적도 제대로 모르고 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니 이제 이스라엘 군의 패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헛된 자만감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에서도 한 명도 공격군이 죽지 않았는데 이 아이성에서 순식간에 36명이 죽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패배였죠.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극복해왔는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없이 인간의 자만감으로만 나가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사실 전사자가 36명이라면 공격할 때 입는 피해치고는 경미한 것이지만 이 심리적인 충격이 문제였어요. 수만 명이 죽은 것 이상의 충격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그 당시는 낙심되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전의를 상실했다는 말을 물같이 녹아내렸다로 표현했습니다. 전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쪽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성공이 컸을수록 오늘의 패배의 충격은 큽니다. 잘 나갈 때 오만하던 사람일수록 실패하면 너무 참담해져요.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이 맞으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단단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이 실패 충격에서 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었는데 전사자가 36명에 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싶지만 이 정도로 지금 피해가 끝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 이런 것만 보지 말고 더 커질 수도 있었던 피해를 이 정도 하나님이 멈춰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회개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기적의 요단강 도하, 여리고성의 승리로 순식간에 국민 영웅이 되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패장이 되었습니다. 지지율 최고에서 그냥 순식간에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어이없는 데서 발목이 잡혀서 무산되어버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강한 상대한테 지는 거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하겠지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대에게 뜻밖의 당하면 멘붕이 옵니다.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졌단 말이죠. 아이성의 패전 이후에 여호수아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여기는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승리의 땅에서 왜 패배하지? 모두가 망연자실했습니다. 6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것은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제스처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스스로 실패의 이유를 분석하기보다는 정말 처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 제목을 달았는데 패배를 패배시켜야 되는데 실패했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진짜 실패로만 남을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한테 하나 앞에서 영적인 복귀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호수아의 기도는 그래서 정말 시의적절했죠. 전쟁 중에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전쟁 뒤에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 되었을 텐데 근데 여호수아가 그래도 기도하는 게 훌륭한 거예요. 외지간하면 패배하면은 뭐 실무 책임자인 공격자 지휘관을 문책하거나 뭐 3천 명만 간다고 된 놈 누구냐 그러면서 정탐꾼들을 막 벌주거나 그랬을 텐데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지 않아 이거는 총지휘관인 나의 경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터졌을 때 가족의 크고 작은 문제가 터졌을 때 회사의 크고 작은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자는 진짜 책임지는 사람 아님? 비겁하게 남한테 책임 전가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7절 9절 읽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의 이 통곡의 기도 내용을 딱 살펴보면 그 뉘앙스가 아직 여호수아가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원인을 모르고 패배하니까 좀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느낌이 쫙 들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차라리 그러면 요단강 저쪽에서 데려오지나 마시지.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 아직까지도 여호수아는 지금 진짜로 정직하게 모르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바로 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저녁 때까지 이들의 회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또 굉장히 신비한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패배해서 바로 일어서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던 죄를 성령의 감동으로 깊이 깨닫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감정이 가라앉고 마음이 비워지기를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이 회개의 시간을 러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에 아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복음 앞에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복음 앞에 나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교회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대단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와 부흥이 단짝이라는 것을 몰라요. 진정한 부흥은 숫자 많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진정한 부흥은 회개를 통해서만 올 수 있어요. 교회가 잘못된 방법으로 사이즈 커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고 있는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처음 구원받던 그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데 이게 앞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7년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 됩니다. 우리는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어제의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하지 말고 아이성의 패배 앞에서 겸손해지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진짜 승리하는 군대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리고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헛된 자만감에 빠져서 질 수 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을 진입하며 흥분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거대한 적 앞에서 엎드렸던 그 마음으로 가장 작은 적 앞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통렬히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던 때 이 땅에 우리를 겨우셨던 새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5천 명이 아닌 50명이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의 겸손으로 그때 하나님 앞에 떨며 있었던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언제나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